하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말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 그래서 헌신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100% 어떤 그 지금 요 말씀 자체가 100% 어떤 메시지, 주일 설교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은 좀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련회의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귀한 장소와 또한 말씀으로 또 저희를 공급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저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가 행할 수도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은요, 12장은 소위 헌신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12장에는 섬김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헌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봤죠. 구원, 그럼 구원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헌신, 그럼 헌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왠지 헌신 하면은 그런 단어를 하면 뭔가 무겁게 딱 마음에 이렇게 오면서 헌신하면 혹시 목회자로서의 헌신, 선교사로서의 헌신 막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면 그리고 목회자도 선교사도 아닌데 나는 뭘 도대체 얼마나 보여줄 수도 있을까? 나는 죽어라 돈 버는데 힘들고 가정 서포트 하는데 힘든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헌신이라는 것이 풀타임 사역자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음은 너무나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데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헌신, 소위 헌신, 헌신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일도 많이 해오시고 많은 것을 해오셨습니다. 헌신에 대한 궁극적인 결과물은 근데 결과물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헌신의 결과물은 사실 섬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신 후에 저를 포함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 저도 포함해서 다들 어떤 헌신이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또 내가 생각해왔던 헌신과 또 새로운 의미의 주님께서 주시는 헌신이라는 개념을 받게 되면 또 새로운 개념을 잘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붙잡고 행하는 그러한 저희의 용기와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고 또 자신도 되돌아보고 그래서 헌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성경 말씀과 또 대조해서 그 의미를 상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저께 구원에 대한 부분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도 누워서 있는데, 야, 이것도 또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저것도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더.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강의로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구원도 여러 각도에서 또 이야기가 나눠야 되고, 그런 것처럼, 헌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이, 헌신의 뭐,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각도 중에 하나일 것이고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한자적인 의미로는 헌화하면 꽃을 드리는 거고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겠노라 결정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일이라면 정말 귀하고 멋진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여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도 참 의문 가질 만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어떤 가게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게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복음 찬송가가 계속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허스름한 곳에 위치한 곳인데 잡화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카운터에 앉아 계신 분이 딱 계셨는데 딱 한눈에 이제 그 가게의 주인분이시라는 것을 딱알수 있었습니다. 연세도 좀 들으신 것 같았었고요. 예사롭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가서 또 이게 찬송가와 복음성가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기뻐서 또 교회에 다니신가 봐요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이렇게 주고받게 되고 참 좋은 말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는 정말 훌륭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또 선교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뭐 선교 여행도 가시고 교회 제 기억에 그 당시에 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이런 굉장히 큰 비전을 갖고 계셨었어요. 목표가 굉장히 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 오, 이건 너무 큰데? 혼자서 하시게. 그런데, 그래갖고 제가, 그거가 진짜 멋진데 좀 굉장히 큰데요? 제가 그랬었어요. 너무 큰거 아닌가요, 목표가?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분의 한 말씀은 기억이 납니다. 대답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는 좀 비현실적으로 보이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다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한번 해보자 이거야. 저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비전이 그렇게 크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지금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담대함이 부럽기도 하고 또 그분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열심에 굉장히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한편으로 또 그런데 주님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이제 제가 시작합니다. 주님의 일 시작합니다.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 진짜 100% 옳은 일인가 그런 의미를 또 한편으로 갖게 되었었습니다. 또 반대로 주님이 저를 정말 채워주셔서 저가 정말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헌신을 할 수밖에 없어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저를 밀어주셔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이런 것은 또 어떤가? 이것도 성령님을 따른다라는 명목하에로 있긴 하지만 뭔가 옳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둘 사이에서 극과 극인데 둘 사이에서 어떠한 균형을 맞춰야 하는가? 저희는 그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럼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의 경우가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주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서 바라고 계십니다. 사실 그럼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선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써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선언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피부에 잘 와닿질 않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내가 드려야지 살아있는 희생물인가? 어디까지 내가 거룩해야 하는가? 이게 단어를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또렷해지지 않을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적용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살아있는 희생물이 될 것인가. 1절, 2절은 그런데 다시 보시면 2절도 있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굉장히 저희에게 구원 받았으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는 어떠한 고를 주십니다. 목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은요 마치 회사를 보시면, 그때 제가 한번 목회자에 대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말씀을 나눌 때, 어떤 회사를 보시면 그 회사는 항상 어떤 goal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 커다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요, 한편으로는 상징적입니다. 상당히. 말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그 goal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goal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이것을 목표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1절, 2절에서 저는 보입니다. 어떤 큰 goal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UBC 사이트를 한번 봤어요. UBC 사이트를 보니 거기에 대학교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Pursuing Excellence in Research, Learning and Engagement to Foster Global Citizenship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한글로 바꿔보면 세계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하고 배우고 참여함의 뛰어남을 추구하고, 그리고 BC주, 캐나다, 그리고 전 세계를 가로질러서 지속성과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감. 이것이 커다란 목표예요. 이게 커다란 UBC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죠. 커다란 목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어떤 큰 표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UBC도 보면 그 골이 있고요. 그 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세세하게 그 다음부터 나와요. 그리고 각 디파트먼트들은, 각 학과들, 뭐 행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각각 부서별로 목표들이 있습니다. 또 근데 그 목표들이 그 큰 UBC의 골 아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맞추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그 각각 디파트먼트별로 있는 골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1절, 2절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떠한 목표를 말씀하십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인데, 그 정확한 방향을 일단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방향이 바로 저 방향이야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그 밑에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 적어도 제가 이렇게 번호를 매겨봤었을 때 적어도 15개 이상의 것들을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 상세하게 지금 15개 제가 세운 것만 해도 15개니 그것을 다 할 시간은 없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좀 추려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셋째 갔는데 30분이 지났는데 앞으로 15개로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띄엄띄엄 하겠습니다. 첫째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게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을 보시면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헌신을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힘입어야 합니다. 이게 좀 또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흔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저께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배웠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격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그러한 은혜 안에 똑같이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 항상 거해야 된다, 일단은. 그래서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hrist, I am noth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hrist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크리스찬은 항상 주님만이 전체여야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의 마음이라면 사실 진정한 의미로서의 헌신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또 해석이 되느냐 그 뒤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헌신은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무를 갖고 아 이거 정말 힘든데 자꾸 옆에 성도들은 자꾸 이 일을 하는데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찔러서 옆에서는 데려가니까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사실은 헌신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기에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고 할 수 있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헌신을 할 수밖에 없기에 그 은혜에 힘입어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들어갑니다. 두 번째, 헌신을 하기 위해서 3절에 계속 나온 것처럼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꿈을 크게 갖는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전을 크게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하지 않아 실력이 없음에도 굉장히 뭘 잘하고 싶습니다. 피아노 잘 치는 자매님을 보면 피아노 앞에 생전 앉지도 않는데 피아노를 잘 치고 싶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 영어 연습은 안 하는데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에는 사람은 과정이 있고 인내가 있고 어려움의 극복이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낮게 잡으라, 능력보다 낮게 혹은 낮게 잡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에 맞게 생각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처음에 열심히 목표를 높게 잡고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만 자기 능력과 믿음 이상으로 열심히 하게 됐을 때는 곧 지치고 그 일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곧 마음의 무거움과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소위 헌신이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헌신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크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얼만큼 그럼 갖고 그 헌신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또 다음 구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전에 장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교회에서 장로란 영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다, 영적인 성숙함과 관련이 있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분량을 말씀하시며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어른과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분명 나이와 사회의 경험 등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야 하듯이 하나님은 주님의 복음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으면 또 젖먹이이고 하지만 젖먹이로 남아있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젖먹이로 태어났으면 거기서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시 여기십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젖먹는 백일 애처럼 요만한 애인데 2년이 지났는데 애가 똑같아요. 그만할게요. 계속 젖을 먹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병원에 데려가야죠. 이거 이상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태어남과 관계가 있다.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멈춰져 있어서 3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 젖먹인데 난 그거 못해. 난 아직 젖먹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닥터를 찾아가든 주님께 앞으로 가든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분에게 가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성장을 원하시는 것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 우선 전제이고 헌신은 그 믿음의 성장에 맞게 그 성장 단계 현재 단계에 맞게 헌신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의 성장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헌신을 얼만큼 하느냐입니다. 사실 믿음은 지난 5년간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내가 그런데 헌신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안에서 헌신을 하라. 하지만 그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1절, 2절에서 골이 나왔습니다. 목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때 믿음이 작은 사람, 큰 사람 이렇게 있을 거예요. 각 개인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 맞게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는 자기의 믿음의 크기에 맞게 이골 안에서 자기의 골을 정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혹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할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정해서 거기에 믿음에 맞게, 여기서 이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에서 비전을 가지라는 얘기는 요 안에서 가장 큰 골을 가져보시는 게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믿음에 맞게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 사무엘 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참, 안 되지만, 이걸 읽을 때 저는 사무엘 어렸을 때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바쳐지고 엘리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멘. 지금 사무엘은요, 어립니다. 육체적으로 어리지만 영적으로도 어립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뭐였었냐면,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나는 헌신의 마음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3절의 밑부분을 보시면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4절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주님이 부르셨는데 여기서 부를 사람은 엘리님밖에 없으니 네, 그리고 엘리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 나안 불렀는데 지금 자고 있는데 빨리 돌아가서 다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눕습니다. 주께서 여전히 다시 사무엘아 하고 다시 부르시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또 갑니다. 부르셨나이까? 부르셨어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응답하되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사무엘의 지금 믿음의 크기입니다. 지금 상태입니다. 사무엘이 이 당시에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서 가장 크게 할수 있었던 것. 이것이 사무엘의 반응이었습니다. 8절에 주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나이까? 또 그렇습니다. 다음에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제 압니다. 엘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사무엘의 지금의 믿음이 믿음의 크기에 맞게 최대한으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을 할까요? 였습니다. 네 번째로 각 사람이 5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그래서 각 사람 우리 성도 각자가 지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헌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 중 큰 부분 중 하나는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교회에서 각각 정말 소중한 분들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헌신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사랑에 사랑하되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사랑해서 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인지 사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솔직한 헌신이어야 됩니다. 솔직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행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에 사랑이 없고 그 보여지는 사랑이 꾸밈이었다면 당장은 몰라도 그 결과 나중에는 분명히 또 알게 됩니다. 헌신에 솔직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헌신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다른 성도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 성도로부터 좋지 못한 일을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분개할 수 있죠. 분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성정이 당연히 분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신으로 하셨다면 대가 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했음을 되새겨야 됩니다. 헌신에는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여섯째, 악한 것을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구절 뒷부분에 나오죠.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그렇습니다. 악한 것은 그 스펙트럼이 역시 넓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악한 게 아닌데 나한테는 이게 악한 거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악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은 절대적으로 악입니다. 악은 모양으로라도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세한 기준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스펙트럼이 넓다고 할 수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악도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악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 다릅니다. 다시 한번 전제 조건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높은 기준까지 계속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 내에서 악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몹시 싫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 악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더 많은 악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악으로 보이는 것은 철저히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형제 자매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주님은 믿음에 맞게 헌신으로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의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라고 사실은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믿음을 성경 공부와 착각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옳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게을리지 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이게요, 참 선 구조라 그러나요? 이 일을 믿음에 맞게 믿음의 분량 내 일을 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의 충만함과 뜨거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또 다시 우리가 또 공급받고 또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또 주님께서 또 뜨거움과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계속 선한 구조가 돼갖고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선순환을 갖게끔 움직여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메소디스트의 그 이야기를 잠시 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도대체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명상을 하며 앉아만 있거나 누워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선한 행위로 나와야 되고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이 절은 또 하나의 설교 제목이 있을 법한 아주 큰 주제입니다. 적어도 오늘 절박하게 기도해야 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박하게.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하나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절박하게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 정말 절박함이 헌신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여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에 정말 쥐구멍에도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너무도 간절히 기도하셨기에 기도하시면서 땀이 나셨고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시면 땀이 납니까? 땀나도록 기도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서 지쳐서 자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헌신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혹시 헌신을 하면서 올 수 있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진정 자신의 헌신을 위해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제가 이런 일을 믿음 안에서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 안에서 성실히 헌신하였으나 여러 오해로 인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른 성도들 저의 부족함으로 있을 수 있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성도들 이런 식의 기도들을 해야 됩니다. 헌신 전에, 헌신 중에, 그리고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 13절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눔과 대접은 교회 헌신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도 초대하시고 또 가기도 하고 또 나와서 모이기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까워져야 헌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특히 한국인에게서는 이 음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우리나라 모든 게 밥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인사가. 그래서 아침 먹었어? 아침 뭐 만나면 아침 먹었어? 이제 헤어질 때 내가 한번 살게. 그럽니다. 또 인사하면서 나중에 밥 한번 하자. 그렇죠? 뭐 지겨울 때 손 들고 밥 먹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날 때 어떻게 합니까? 너 밥도 없을 줄 알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오래간만에 안부 어르신이, 저희 어머니도 그러십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안부 물을 때, 그래 밥은 먹고 지내냐? 그럽니다. 아플 때, 아플수록 밥은 꼭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전 이게 제일 웃깁니다. 저는 사실 외국 생활하면서 약 먹을 때 식후 30분. 외국에는 식후 30분이란 말이 없습니다.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막아야 약을 먹으라 그러지, 밥 먹고 30분 뒤에 약 먹으라 이런 말 없어요. 전 처음 들어, 여기선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서로를 대접하고 나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꾸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래야 서로를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또 헌신하게 됩니다. 11번째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명령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 제목만 나누고 다음 기회에 관련된 말씀을 또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2번째 15절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슬픔과 기쁨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친해져서 다른 성도의 집에 젓가락 객수와 숟가락 개수까지 알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쩔 때는 그렇게 가까워질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망한 얘기를 서로 나누며 서로의 감정과 사정을 나누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물론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한 영을 갖고 성도로서 서로 나눠야 할 기쁨과 슬픔을 진정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을 맞이하다 보면 그런 성도와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생기게 된다면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성도들과 나누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슬픔과 기쁨을 나눠야 되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는데,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분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희 이제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그분에게 그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혹은 저하고 적어도 나눌 수 있는 뭐 형제로서 그런 이제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기도 제목에서 저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도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도가 솔직하지 않은 기쁨과 슬픔을 나눌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을 같이 동참하겠다 이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눌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영으로 정말 나누고 싶은 말들을 서로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3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째,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18절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얼마나 어려우면 성경에서도 가능하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도 이걸 읽으면 야 이게 진짜 어렵긴 어려운가 보구나. 이게 가능하다면 이런 말을 쓴 거 보니까 오늘은 제목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제목만 나누겠습니다. 선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17절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선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15가지의 헌신의 요건,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자세, 이런 것들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르시면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헌신,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을 했었을 때 절대로 갑자기 내일 선교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신다면 준비해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헌신하셨을 때 내가 나의 믿음보다 큰 것이 와서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자신의 목표를 세우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게을리하지 말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아이언사이드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사실 캐나다 출신입니다. 온타리오 출신입니다. 1929년서부터 48년까지 시카고 무디 교회, 제일 유명한 교회였었죠. 그 당시에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10대 때부터 설교를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하시냐. 그래서 소년 프리처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가 어렸을 때 구두 제조하는 회사에서, 정말 어렸을 때 그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구두 바닥 가죽, 그것을 이제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재단한 후에 물에 이렇게 불립니다. 담고 적셔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물에 완전히 썩 되면은, 소킹이 다 되면은, 그러면은 단단하고 마를 때까지 판판한 망치 갖고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했었던 어린 시절에 계속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지겹고 힘든 일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걸 맨날 하라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른 가게에, 이제 경쟁자 가게에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을 보니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구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거. 아니 이 과정을 이거 생략하고 그냥 구두를 만들어도 되나요? 우리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윙크를 딱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팔면은 사람들이 금방 좀 구두가 닳아서 또 금방 수선이 들어와서 또 고치고 이래서 돈을 좀 더 벌 수가 있다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언사이드는 자기 사장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시간 낭비다 이게. 이거 두들기는 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이 그때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을 핍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리, 나는 돈만을 위해서 신발을 만드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단다. 만약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내가 만들었던 신발들을 쫙 펼쳐놓고 주님이 정말 성의 없게 일을 했구나,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라는 말을 나는 정말 듣고 싶지 않단다. 나는 주님의 미소를 보고 싶고 정말로 착하고 신실한 종이구나 그런 말을 듣고 싶단다. 그리고 이 말은 아이언사이드에게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헌신이라는 것을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신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게을리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신실하게 응답하여 그 일을 담당하고 또 그렇게 하여 또한 믿음이 성장하면 그만한 부분을 더 헌신하게 되고 그 과정, 그러한 과정들 이런 것들을 헌신이라 믿습니다.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자신의 믿음을 그냥 과소평가하여 저 자신의 원보다도 작은 원으로 생각하고 저 뒤쪽에 있는 곳에다 점을 찍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자신을 보고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희생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하여 살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론 힘들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믿음이 약하여 하지 못하고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여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힘주시고 저희의 믿음의 크기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크기 안에서 가장 솔직하고 선하게 최선을 다하여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